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수요일 밤에 성도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서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도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불순종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수고를 부모가 아끼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자녀의 순종함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사도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십계명에 그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중요한 십계명 가운데 부모 순종의 계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그냥 계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속까지 깃들여져 가지고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깃들여져서 거기 부모 순종의 계명을 넣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4절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제는 반대로 부모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본문에 물론 아비들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father이 나와있죠. mother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비들에게만 주는 그런 권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비들아 하면서 권면할 때는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다를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부모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권면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을 향한 권면은 양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양육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액트레포 이런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은 장성하기까지 키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성하기까지 키우다. 이게 양육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기까지 키우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소중히 기르다,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성장하기까지 잘 키워야 될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독립하기까지 잘 자라도록 수고해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길러주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라.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뭐 그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겠지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언급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명목 아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화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노엽게 한다, 경록해 한다, 분을 내게 만든다, 화를 내게 만든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잘 명심해야 될 것이 자녀를 화나게까지 하면서 양육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방식도 아니고 옳은 방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양육은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매튜엘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추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가 그들을, 너희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을 했을 때 여기 그들은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나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꾸중할 때는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한에서 그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매튜엘리가 잘 주석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한에서 양육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화가 나게 되면은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날 때 화를 내게 되면은 일단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 가진 그런 부모님들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면서 키운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알지요. 화가 나면은요 나중에 점차 그것이 쌓이면은 부모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한 반발심이 생겨나게 돼서 결국은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은 좋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까지 할 정도로 다루게 되면 결국 자녀 양육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키우면 절대로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를 내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막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때에 자녀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화를 내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부모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 해야 될 것인데요.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에 자녀가 분노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지요. 그래서 조금만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우면은 즉시 자녀를 불러가지고 훈계하고 야단치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조금만 의심할 것이 있으면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잘못들까지 주의를 주고 추궁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 이 자녀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왜 부모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질식할 것만 같아서 울분을 토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죠. 물론 오늘날 자녀 키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오늘날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아요. 어린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은요, 그 환경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적인 위험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한 것을 구실로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은 자녀들은 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점점 그러한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또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를 향한 원망도 많이 생겨나고 반항심도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과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러한 가정 속에 있는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마음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야단 맞고 저렇게 해도 야단 맞고, 그러니까 잘해보다가 한번 미심적인 그런 일이 있어도 야단을 맞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고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이 험악한 세상의 위험들 가운데 지혜롭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과 통제를 적절하게 균형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고요. 부모가 통제할 때는 자녀가 반드시 수긍할 때에 그것을 이해시키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자녀가 노여워하게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과도하게 보호할 때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과도하게 보호할 때에. 두 번째는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경우는요, 부모의 불규칙한 행동입니다. 부모의 불규칙한 행동. 여러분, 부모는요 항상 일정하고 규칙적이 돼야 됩니다. 자녀를 대하는 기준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면은요 자녀 양육 실패하고 맙니다. 자녀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며칠 전에는 그 부모님이 그대로 넘어가셨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행동인데 왜 며칠 전에는 그대로 넘어가고 오늘은 이렇게 하는가? 자녀가 헷갈려가지고 혼돈이 되고 그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이제 이 울분이 이렇게 생겨나고 반항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항상 규칙적이어야 되고 일정해야 되는데요. 이것과 어울러서 같이 다룰 수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비이성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불규칙적이거나 비합리적이나 비이성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요, 반드시 자녀는 그 밑에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이긴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면은, 아, 부모님이 본인이 무슨 짜증나는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모 자녀 양육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불규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도한 징계. 여러분, 과도한 징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날 부모님들이 잘 범하는 그런 실수인데요.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은 그 범한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훈계하고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은 눈꼽만치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망은 태산만큼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많이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잘못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망을 해야지 자녀들도 훈계를 받을 때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아, 내가 이런 면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볍게 잘못을 했는데, 그럼 가볍게 잘못을 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볍게 잘못을 했으면 가볍게 야단치고 그만둬야죠. 가볍게 잘못을 했는데 중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은요, 그 자녀는 야단 맞으면서 속에 이제 꾹꾹 이제 감정을 억누르고 있고 언제 이게 폭발해 터져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무지한 것이 자녀를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사소한 잘못을 보고서 너무나 과도하게 그것을 징계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한 양육을 잘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판사가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릴 때에 어떻게 내립니까? 판사가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나올 때에 부부싸움 한번 해가지고 화가 잔뜩 나 있으면은 그날 재판할 때 그냥 재판 받는 사람들은 다 중형 처벌 받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그 판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처벌을 낼 때는 법에 따라 가지고 법에 맞게끔 정확하게 처벌을 내리죠. 그래서 판사에게서 사실은 그것이 제일 큰 숙제인 것입니다. 가벼운 죄를 지었으면 가볍게 벌을 내리고 중한 죄를 지었으면 중하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판사이죠. 그런데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중형에 처하고 중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는데도 가볍게 그냥 판결하고 넘어간다면 그 정말로 엉터리 그런 판사인 것이죠. 그런데 엉터리 판사와 같은 그런 부모들이 많고요. 그런 부모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가 노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도한 보호라든지 또 불규칙한 그런 행동이라든지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과도한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를 언급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결국은 자녀들을 대단히 화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죠. 한 가족인데 부모와 자녀인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정하지 않고 자상하지 못한 부모. 또 너무나 무뚝뚝해가지고 자녀들이 그 부모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모든 일에 너무나 신경질적인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야단치는 그런 부모도 많이 있고요. 또 한번 화를 내면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야단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의 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 조선시대 부모처럼 무조건 따라오라. 자식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래서 물론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굴욕적인 복종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자녀를 제가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이거 굴욕적으로 자녀들한테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넌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방식대로 다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결국은 자녀가 대단히 고통스러워지게 되고요. 또 자녀를 향해서 거친 말을 한다든지 또 자녀의 자존심을 다 짓밟는 그런 부모 등등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자녀가 노여워하게 되고 그 결과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화가 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무슨 말을 해도 반항심이 마음에 아주 깊게 서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부모는 그 자녀를 절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어릴 때는 마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니까 할 수 없죠. 어리니까 너 와, 가 이러면은 어린아이니까 하지요. 그런데 그게 쌓여보세요. 나중에 이제 사춘기 지나고 어느 정도 반항할 수 있는 데까지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제어하지 못하고 어릴 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니까 될 것 같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싫어하고 심지어 증오까지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먼저 부정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육해야 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지혜롭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그 자녀 양육에 관한 지침서를 사와서 밤새도록 탐독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동이 혹시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는 그러한 부모는 아닌지, 그러한 부모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후반부에서 말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세상 철학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또 세상의 아동 심리학 책을 배우면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 유대인의 탈무드를 가지고 양육하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들이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잘 키워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잘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양 그랬는데요, 여기 교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이거 교육이라든지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훈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누데시아인데 이거 말 그대로입니다. 훈계, 자녀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상기시켜줘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누데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어드모니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영어로는 이제 주의 교양했을 때 교양을 트레이닝이라고 했고 훈계는 어드모니션 그랬는데, 이 어드모니션은 헬라어 단어로서는 자녀들의 잘못이 있으면 책망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런 의미가 이제 훈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양 그랬으니까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면 그 부분을 책망해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러다가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기초적인 바탕이 성경입니다. 이거 세상 철학제 가지고 교양과 훈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아동 심리학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의 탈무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으로 착각하는데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집으면은 복음서에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 거기 계열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교훈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성경하고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탈무드를 사용할 때도 성경의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성경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혁주의의 그런 교리로서는 칼빈의 교리 가운데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온다.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난다. 이 교리가 이제 전적 타락 교리인데요. 사람이 선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때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아기 때부터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두면은 악한 대로 달려가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전적 타락 그런, 교훈인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세상에 푹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벌써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첫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성경의 기준에서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훈계하라 이런 말이죠. 아이는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해서 바로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그런 어떤 부모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모의 의무를 다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러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의 자녀 양육은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양육하면서 궁극적으로 부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목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자녀가 무엇되게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마음속에, 믿는 부모가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은 자녀가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양육의 목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하여 가지는 최대의 희망은 그들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잘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목표인 것이죠. 뭡니까? 중생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성품이 그리스도와 닮아져가는 것.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져가는 것. 이게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부모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 부모들은 기껏 해야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보다 성공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찌하든지 간에 남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어찌하든지 남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남보다 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세상 부모들의 바람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 소망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부모들은 소망이 세상적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대단히 영적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서 양육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 정직한 크리스찬, 또 사랑이 있는 크리스찬,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온유하고 정말 긍휼이 넘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닌 그런 크리스찬,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무슨 말이 자주 들리냐면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특강을 하게 되면요. 그런 특강을 들어보면은 때로 세상에서 1등하는 자녀로 키우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와 같은 말은 오늘 본문과 맞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줄곧 자녀를 좋은 신자가 되도록 키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도록 키우라. 그렇게 말하지 성경이 너희 자녀를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녀로 키우라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의 목표는요. 세상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이와 같은 목표를 놓고 키우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자기 자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경우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게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선적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이 나가가지고 어찌하다가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올라가 있으면은요 밑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는데 이분은 교회는 분명히 다닌다고 하는데 행동은 이기적이요. 행동은 아주 조금 더 국률이 없고 아주 냉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뭔가 크리스찬답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 교회 다녀도 뭐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와 같은 자녀가 나중에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첫 번째 목표는 좋은 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좋은 신자가 되도록.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조건 국무총리가 된 요셉 또 바벨론 제국의 제 세 번째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다니엘 뭐 그런 사람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자녀를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자녀는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애굽 나라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출세했으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출세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 출세했으니까 우리 자녀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본인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요. 그러나 먼저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은혜로 양육해서 좋은 크리스찬 되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상에서 1등 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는 제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어린 시절에 빨리 중생하고 변화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목표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가 나중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식이에요.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이 적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세상 사람들도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다 평범하게 그렇게 있고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물며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님, 세상에서 무슨 유명해지고 세상이 잘 되고 이거 제가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키울 때에 그들 가운데 혹 어떤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요 어느 교회에 소속됐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다 합해보면은 아마 천천의 성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름 없는 성도들이고. 그런데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성경에 대부분이 다 이름이 없고 무명의 그런 신자로서 이 땅을 살다가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요 그 목표를 성공적인 자녀, 뭐 세상에서 1등하는 자녀, 여기 목표를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된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좋은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잠시 맡겨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진정 소유한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는 잠시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았고 맡고 있는 동안에 자녀를 말씀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위탁 교육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시편의 127편에 보면은 자녀가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잠시 우리들에게 위탁해 놓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다룰 때 인격적으로 다뤄야 되고요. 그 자녀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대단히 친절하고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모가 키우고 양육하면은 자녀는 반드시 그런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자녀가 삐뚤어진 길을 갈지라도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기도 가운데 눈물로서 그렇게 키우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기분 나는 대로 자신이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퍼붓고, 자기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자녀들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좋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뭐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그 열매가 대단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나중에 거두는 법이지요. 기분 나는 대로, 격한 감정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나중에 그 열매가 대단히 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참 심하게 주었을 때 정말 말씀대로 인격체를 정말 친절하게 정말 사랑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고 키우면은요, 나중에 정말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모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녀 양육의 최종 평가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잘 양육하면은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나중에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삐뚤어 나가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잘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가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모에게 잘못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녀가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최종 자녀 양육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갖다가 젊은 시절까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잘 키워놨는데 한 30대 정도, 한 10년 더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한 20대까지는 야 부모님 참 잘했다 이러다가 30대에서 자녀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지요. 부모가 말씀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잘못되어져 나갔다고 하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과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과도하게 보호하고 불규칙하게 그렇게 행동한다거나 또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또 여러 가지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격하게 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절대로 자녀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절대로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 행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자녀와는 한참 멀어지고요, 자녀는 이제 제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기준에서 키워야 됩니다. 세상 철학이라든지 세상 무슨 가치관 기준에서 키우면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에게 주는 그런 의무인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